할렐루야. 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있었던 아주 환상적인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좋은 주일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 번 불렀을 때 알아듣지 못했고요, 두 번째 부르셨고 세 번째까지 알아듣지 못하다가 엘리의 권면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그 어두운 시대에 부름받았던 또 환상적인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사모돼요. 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좀 직접 말씀해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직접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사무엘 같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이고, 구약 성경 중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현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름받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다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만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마치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냐면요, 이 사무엘의 소명이요, 마치 신화 속에 한 사람이 영웅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의 점지를 받아서 그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고 특별한 무언가가 주어지는 현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겠어요? 뭐죠? 무협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어떻죠? 특별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서 무공이 뛰어나고 8살에 천자문을 다 떼서 세상을 다 통달하더라 라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무엘의 소명의 장면을 좀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사무엘이 부름받을 때의 역사적인 맥락 또 당시의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 땅의 나라들과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을 앞에 둔 민족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헤맸고 1세대가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군대 장관을 세우고 스파이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해야 되고요, 아마 그거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을 좀 도와주셔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한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14절 같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늘 읽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그리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고요, 곧 며칠 뒤면 칼을 들어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뭔가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할 비책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러저러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땅에 다른 신들이 있을 것이고 그 신들이 너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의 신들이 충분히 따라갈 만큼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의 신들을 그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40년간 자신을 인도하여 내었던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따라갔던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족이던 이스라엘이 이제 농경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유목민족이 갑자기 며칠 만에 농사를 지어야만 했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땅만 덩그랗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실패를 경험했겠죠. 주위의 나라를 바라보니 여러분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무엇이 없이도요? 여호와 신앙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좀 괜찮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종교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알을 쫓아갔고요. 아스다롯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알 안에 담겨있는 그 이상이 무엇이에요? 바알은요, 이 하늘의 이 비와 이 구름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부의 신에 해당됩니다. 그 땅의 다른 나라들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럴듯하고요. 멋져 보이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바알이라는 철학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부하게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부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선택한 철학과 문화와 종교, 그들은 그렇게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선택을 했고요, 저것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게 됐거나 가난하게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아마 여기 형제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취미는 아니고 물건을 하나 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그만 스피커를 하나 사려고, 이동용 스피커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매장 가서 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온 인터넷 사이트를 다 뒤집니다. 거기서 최저가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최저가를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을지를 그 카드 포인트를 다 동원해서 최대한 싸게 사요. 한 3천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아,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저는요, 그게 제가 검소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인가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이게 부하고자 하는 욕심과 다르지 않구나. 이 일종의 두려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그 교묘한 그 돈의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도 싼 물건을 산 것에 대한 그 만족감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그 철학들, 문화들, 그 땅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그들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생을 바꾼 거였고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타락을 했던 상황에서도요, 종교의 고갈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고갈은 있어도 종교의 고갈은 없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렸고요, 사사시대가 그들에게 오고 말았죠.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의 끝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끝에 와 있는 거고요. 엘리는 사사로서, 그렇죠?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탄식이 무엇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부름받던 시대는요,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이제 저기 하찮게 보듯 하는 시대 속에 사무엘은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어렵사리 출생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성전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시면, 자, 오늘 본문 사실 이제 3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요. 3장 전체를 보면요, 좀 재미있는 구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과 더불어서 3장을 보면 재미있는 구도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두 가지의 재미있는 문학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사무엘은 엘리 가문과 비교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쁜 행실을 하였으나 사무엘은 자라가고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곧 엘리 가문이 폐위되고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듯 보여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3장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이것을 헤아려 왔습니다. 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24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엘리는 17번. 제가 센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엘리는 17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19번 등장합니다. 근데 무엇이 재밌냐면요, 엘리라는 이름이 언급이 될 때는요, 그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과 엮여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대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엮여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고요, 반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무엘 이름이 등장합니다. 19번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항상 사무엘과 엮여서만 등장하는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매우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을요? 엘리로 대표되는 그 시대가 얼마나 짙은 어둠의 시대였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운 세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곧 이것을 끝을 내고 내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2장, 3장, 4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요, 바로 그 짙은 어둠이 집약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여러분 1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그 땅의 어둠을 단 한마디 문장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고요.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요,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냉대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는요, 그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매를 맞으면 좀 나아요. 매를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좀 말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의 냉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언제든지 성경 전체 속에서 인간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홍수 심판이 나오죠. 노아의 심판이 나옵니다. 노아의 심판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노아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주세요. 너 이렇게 나무판자 되고 이 크기로 하고 역청을 바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고,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이 마치 그 매뉴얼을 만들듯이 이 노아와 계속 교제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8장에 들어와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끊임없이 쏟아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치 심판의 장면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나 화가 났어. 너희들 그게 아니야. 말씀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창세기 8장에 보면 마치 아나운서가 무미건조하게 뭔가 나레이팅을 하듯이 그렇게 심판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86세 때 자신의 힘으로 좀 어떻게 좀 해보고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세요. 99세 때 다시 나타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눈치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모스는요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침묵이고요, 심판의 적막함이고요, 이것은 두려운 고요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시대와 너무 유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요, 마치 하나님은 조용히 계신데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서구 사회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분주하고 바쁘고요. 저도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 설교도 좀 있었고 어쨌든 뭐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주한 중에 이 시대 우리 각 개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고귀한 가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로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버립니다. 분주함의 시대 속에서, 성과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린 왕자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구절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어린 왕자가 계속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듣지 못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의 목소리는 좀 어떻니? 아, 그의 취미가 좀 어때?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혹시 그 애가 나비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이따위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오로지 숫자에 관계되는 것으로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몇 살이니? 그의 아버지 몇 살이니? 그의 아버지의 월급은 어느 정도 되니?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애가 사는 집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와봤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묻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애는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고 분홍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에 살아요.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그 아이가 대답을 하면 어른들은 알아먹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사는데 물으면 아, 그 애는 2만 달러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해야지 어른들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 그 애 지금 50평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아, 좋은 집안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속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각 개인은요 성과의 주체로만 남아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낯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만나면 묻는 질문이 무엇이에요?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로 평가받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개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 분주함, 시끄러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고 고요하게 계시는데 우리는 분주하게 계시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조차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연일 죄를 짓습니다. 행실이 나빴다고 했고요. 백성들도 그들에 대한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의 일은 계속됐고요. 블레셋과의 전쟁도 그들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고갈은 있어도 종교의 고갈은 없어요. 예배도 올 수 있고요. 여전히 말씀도 묵상할 수 있고요. 종교적인 옷도 입을 수 있고요. 하지만 살펴볼 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근원에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1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월이나 지났나요?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이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과 좀 멀어 있진 않은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성경을 펴고 다시 매일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게 다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불행의 유일한 치유책이고요. 최소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부름받던 시대는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절망의 때였습니다. 이런 때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었고요. 가문은 몰락 직전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죠, 지금. 여러분, 이 정도의 위기라면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세워진다 했을 때 적어도 어떤 사람 정도 세워줘야 되죠? 예? 적어도 잘 준비된 지도자. 우리가 투표할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그분이 어떤 경험을 해오셨는지, 학력은 어떤지, 그 사람 중에 참모들은 좀 어떤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기의 때 걸맞는 영웅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심리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무엘이 부름받던 시대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을 해낼 사람을 다시 한번 새 시대를 열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일 첫 번째 단어 무엇이죠? 아이 사무엘, 아이. 이 아이는요, 좀 우리말로 하면 좀 모호한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아이는요, 갓난 아기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나이 직전까지, 그러니까 한 13살 정도의 나이까지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자아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아이라는 단어 속에는 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무엇이에요? 지금 이 아이 어이없죠. 지금 하나님의 인사정책 실패한 거 아닙니까? 위기의 때 걸맞지 않아요. 아니, 아이를 부르시다니. 그것도 성전에서 종처럼 섬기고 있었던, 우리 문화대로 하자면 좀 죄송하지만 불교의 동자승 지금 부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크고 강하고 높고 잘나고 멋진 곳에서 그것에 걸맞은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의 문제, 어둠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영웅이라면 그에 걸맞는 것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누구를 부르십니까? 성전에서 종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무엘을 불러요. 물론 우리는 사무엘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겠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사무엘을 부른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인사정책 실패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서는요, 필요한 사람이라면 탁월한 사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생산성이 많은 사람,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깊게 절망합니다. 이력서를 여러 군데 놓고요. 가혹한 면접관이 질문들을 해대요. 마음이 다 찢어져서 오고요. 나는 못난 사람이 이러고 막 돌아옵니다. 왜요? 시대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사람이. 또 그 시대가, 그런 사람이,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더 가치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정말 되었나요? 우리 분명 한 3, 40년 전보다요, 더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풍요로워졌고요.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일일 지구권이고요.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졌고요. 어떻습니까? 편리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더 우리가 나아졌습니까? 정말로 더 좋아졌나요? 정말로 더 인간성이 고양이 됐고요. 정말로 더 도덕성이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에 맞이하는 그 영웅들, 우리의 일생을 걸만해요? 그렇게 되기에? 반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아이 사무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이를 불렀다는 것에서?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돼줄게.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주머니가 두둑하더라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있고, 아,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오지 않으시면 안 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불쌍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고백하세요?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아직 아이이며 엘리 가문의 문화생에 불과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딱 불러다 놓고 새로운 지도자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요. 이제 3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예, 율법에 의하면요, 성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나름 이게 좀 허드렛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생이었던 사무엘 보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질만 하면 쫄쫄쫄쫄 좀 기름을 좀 부어주고 불을 유지하는 역할을 사무엘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어때요? 일을 하다 고냈는지 여기가 침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 어디 구석에선가 졸고 있었는지 등불 아래 누워 지금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불 아래 잠든 아이. 그 그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잠이 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2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어떻게 돼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는 끝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실명해버리고 말아요. 반면 사무엘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등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시고. 여러분, 이 뒤에 사건이 무엇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먹질 못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성경이 그를 다시 불렀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찌질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닮기 싫은 인간 1위가 거의 야곱입니다. 야곱. 그렇잖아요. 형을 등쳐먹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요, 엄마의 치맛자락 아래서 형을 속여먹고, 그렇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삼아 한번 거절해 보십시오. 귀 막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말씀하세요. 또 거절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있을까요? 저희 고집이 있을까요? 또 찾아오십니다.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 자, 그렇더라도 사무엘에게 뭔가 좀 경쟁력이 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이고요. 알아먹지 못하고요. 이때로 보았을 때는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지금. 사무엘에게 경쟁력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을 우리 본문을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1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동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한나의 소원에 해당되죠. 자기가 아들을 가지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소원은요, 나시린의 세 가지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나시린의 세 가지 소원이 뭐죠? 첫 번째, 뭘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세 번째 뭐죠? 예, 죽은 자, 시체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기간 동안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나시린의 소원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한나가 서원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머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를 구별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종교에서는요, 이 머리카락은 가장 빨리 자라는 인체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문화를 따라서 나시린의 서원도 해당되어졌고요.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 위기를 이겨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 누구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존재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저기 멀리 뒤로 물려나서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신 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분께 여러분의 주권의 자리를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 여러분의 인생을 순종시켜드리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너무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소중한 분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좀 면접에 너무 죄송한데 떨어진다는 얘기에서 떨어지셔도 괜찮아요.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시고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끝 찬송,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오늘도 우리를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사랑. 엄청난 위기의 시대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